있어 행복한 하루 My friend
내가
My friend
정말
함께 할 수 있어 빛나는 하루 당신의 삶을 영원히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숲에 들어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다 나무들이 하늘을 나눠 쓰고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나무들의 잎들이 다른 나무와 겹쳐지지 않아서 일부러 금을 그어 놓은 것처럼 영역이 나누어 있는 모습. 그걸 과학자들은 크라운 샤이니스, 그러니까 수줍은 꼭대기 혹은 꼭대기의 수줍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문학적인 말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잎이 닿으면 아, 실례합니다 하고 물러서면서 먼저 쓰세요 라며 하늘을 양보하는 나무들. 그런 수줍은 배려를 상상해 보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허은실 시인의 글귀로 오늘 방송문을 열었습니다. 간격과 공간을 존중하는 섬세한 태도가 또 다른 모양의 섬김이 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정작 온갖 무례함과 만용이 가득한 사람의 숲에는 수줍은 꼭대기가 자취를 감춘 건 아닐까요? 1월 25일 네잎클로버 방송 첫 곡 들려드려요. 세목의 Keep Me Warm.
'Cause I've known the cold for so long that I've become a stranger to love. And so my branches of sanity feel bare. I'm weary of home. I'm weary of trying to bloom when the season's gone and changed. I long for the warmth of your embrace when my heart is cold, when it's ice and snow. I will always know you will keep me warm when I'm frozen. You have been trying to be okay. Don't you give up hope. Don't you give up trying to bloom, for the season is sure to change. Till then I will keep you warm and safe when your heart is cold, when you're ice and snow. You will always know that I will keep you warm when you're frozen cold through the night and when my heart is cold. When it's ice and snow, I will always know you will keep me warm. And when I'm frozen cold, through the night and morn, and I will always know you will keep me warm. And I will always know you will keep me warm.
1월 25일 월요일 방송 첫 곡으로 세목의 Keep Me Warm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네잎클로버 새해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와우CCM 홈페이지 또 와우CCM.net으로 들어오셔서요. 와우 플레이어를 클릭하시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네잎클로버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과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찬양 두 곡 들으시는 동안 네잎클로버 새해 특집 방송을 빛내주실 손님 안으로 오시겠습니다. 신윤원의 나의 예배, 주나목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의 예배는 이런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 나의 예배는 이런 것,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노래하는 것. 나의 예배는 이런 것,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주 바라보는 것. 나의 예배는 이런 것,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예배합니다 주님, 나 사는 날 예배합니다 주님, 나 어디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사하는 것, 나의 예배는 이런 것, 내 삶 인도하시는 주를 송축하는 것. 예배합니다 주님, 나 사는 날 동안 예배합니다. 아버지.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시네.
변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방금 듣고 오신 거군요. 신윤원의 나의 예배, 주나복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함께 따라 불러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오늘 미리 오신 우리 김진양 작가님도 함께 몸을 흔들면서 같이 따라 했는데요. 아, 오늘은 슈즈 디자이너, 또 가수,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진양 교육, 또 문화, 연구소장으로 또 학교와 기업, 방송에서 패셔널 브랜드 컨설팅 및 멘토링, 코칭을 해주는 스타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8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 내 안의 거인, 감성 글쓰기,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낸 김진양 작가님을 오늘 네이클로버 새해 특집 방송 초대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까지 좋은. 아, 오늘 이렇게 함께 저희 또 네이클로버 방송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짝.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잠깐 소개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양한 직업에, 또 그리고 너무 다양한 일들에, 그리고 지금도 너무 큰 일들을 해내가고 계신 우리 작가님을 보면서 이 에너지를 어디서 또 갖고 오시는 건지, 또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에게 오늘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아직도 이어가고 계시는데 네. 도대체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제가 우선은 세상에 저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편이다 보니 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그거를 도전해 나가면서 과정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네네. 그 과정을 하나씩 이루면서 승적 이익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거 하나를 도전했는데 그게 성공했을 때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지금 직업이 많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도 그런 네. 많은 비전을 꿈을 꾸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도전을 계속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행에 옮기는 게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진양 작가님은 어떡하냐면, 아,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이거를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액션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오신 시간들의 그 에너지를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진짜 많이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함께 오늘 또 토크를 통해서 도전이 또 되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아직 탐험해보지 않은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일이 있으실까요?
네, 저 당당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저 영화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영화배우. 아, 그거는 가능성이 저는 200%라고 봅니다.
아, 진짜요?
이미 봤어요.
네네. 오예, 오예.
우리 진양 작가님이 그 뭐 방송에 패러디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네.
하고도 남습니다. 뭐 미모가 안 됩니까? 뭐 이 연기가 안 됩니까? 너무 놀랐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해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왜 영화배우가 또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는 김진양 교육문화연구소를 설립할 정도로 교육과 문화 쪽에 관심 많은데, 세상에 나중에 제가 이제 죽고 나면은 후세한테 물려줄 거는 문화적인 가치와 예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온라인상에 기록되는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네네. 영상이라던가 하나의 기록물을 남기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는 제가 앨범도 냈고 노래도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책도 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틱톡도 하는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영화라는 영역은 또 작품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 한번 도전해서 남겨보고 싶다.
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혹시 네. 영화배우로 여기 나오시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했어요. 지금 벌써 와플 게시판에 느림님께서 김시향 네. 작가님 에너지가 넘치시는 게 부러워요. 아, 배우의 진짜요? 꿈까지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느림님께서 아마 본인의 아이디처럼 느리게 느리게 가시면서 뭔가를 계획하시는 분인데 우리 작가님의 이 에너지를 오늘 받으셔서 앞으로는 느린 걸음이 조금은 빨라지면서 박차를 가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화, 예술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나중에 보통은 내가 죽어서까지 생각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때도 남는 것에 대한 것까지를 고민을 벌써 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네, 작가님은 너무 앞서가고 있으셔서.
저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름에 더해서 가치까지 남겨진다면 죽어도 요한이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이후에 2부에 네. 우리 감성 글쓰기 강의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마 지금 네. 종이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정말 막 뭔가를 받았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벌써부터 들고 있어요.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가치를 남긴다라는 우리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지금의 모습처럼 굉장히 더 빛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되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또 도전이 되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것들을 같이 꿈꾼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해피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네. 벌써.
그래요. 우리 지금 에너지 아주 좋아요.
네.
준비를 꿈꿈. 다 갖춰놓고 이제 네. 보통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도전을 할 때는.
그쵸,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또 어찌 보면 상반대를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이거 해보고 싶어? 아, 나 이거 해볼까? 이런 도전이거든요. 무모함이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네. 그 무모함 덕분에 지금 이렇게 오늘 라디오 게스트로도 초대를 받을 수 있었고 제가 책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무모함 덕분에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경험을 해본 결과 이 일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직접 경험해봤으니 네.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무모함이 저를 성장해 하게 한 그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딪힐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무모함 안에 그 도전 정신과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있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작가님에게 있는 에너지 안에 무모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다른 게 표현이 안 돼서 쓴 단어고 그거는 그렇게 도전 정신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번 내가 두들겨보고 해볼까? 그러고 했더니 아 이렇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안 쉬울 것 같은데. 그죠?
네.
실패와 성공이 그쵸. 두 개가 분명히 나눠질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딱 실패 성공으로 나눠지지만 않겠고 뭐 중간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때요?
우선은 네. 시도를 해보고 네. 이게 나랑 안 맞네 싶으면은 빨리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선에.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의 재미거든요. 그리고
네네.
결과 지향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또 좋아야 돼요.
네.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 몇 번 더 부딪혀 보겠지만 이 결과가 반복해서 또 계속 안 나오면 이건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는 더 내가 잘하는 걸로 효율성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 대비 내가 잘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걸 항상 생각을 하는
중요해요.
편입니다.
네. 네. 아, 우리 진양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유,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네. 해보고 상황을 봤는데도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걸 접고 나에게 맞는 나에게 재미가 있고 나한테 더 훨씬 가치가 큰 것들을 다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판단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은 되게 미뤄놨다 판단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해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되나? 아니야 그래도 좀 더 해볼까? 여기까지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단한다는 거 멋있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를 네 멋있어요. 갑자기 놀래버렸잖아요. 네.
자, 여기 지금 우리 김혜실 사모님께서 시애틀에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와플 게시판에. 와, 멋진 김진양 작가님 축복해요. 그리고 또 우리 임초원님께서도 김진양 선생님 배우해도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네요. 네,
이거 계속 우리 지금 오늘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지금 한 4시간, 5시간 할 것 같아요. 아, YJLE님께서도요. 김희연 선생님과 김진양 작가님의 멋진 콜라보로 아침이 향기로워요. 아, 이분 누구신지 참 마음에 드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딱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올리비아 케이. 올리비아, 여러분이 올리비아 케이를 또 모르실까 할 수 없이 설명을 잠깐 한다면, 올리비아 케이는 아, 우리 김진양 작가님의 예쁜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빛나게 해라는 곡을 또 이거 지금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거죠?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또 김진호 실장님께서
네, 진호 실장님
네, 작사 작곡 다 해주시고 프로듀싱까지 해주신 곡이에요.
네. 난 또 우리 작가님이 또 다 글을 하도 잘 쓰셔서 쓰셨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우리 진호 실장님이 아름답게 또 만들어주신 우리 올리비아 케이의 빛나게 해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비춰 이 어둠 밤 나를
우리 올리비아 케이, 우리 김진양 작가님의 빛나게 해 들었습니다. 짝짝짝짝. 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분은 뭘까 더 궁금증을 우리가 유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잠시, 아, 갑자기 질문을 하나를 돌발 질문을 하자면.
네.
가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을까요?
어, 네. 어릴 때부터 네네. 꿈이 가수였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가정 형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고 아버지는 맨날 병상에 누워 계시고 엄마는 일하시고 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노래로 버텨냈었고
그랬군요.
네. 노래를 계속 불렀고 오죽했으면은 학교에서도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점심시간 때 밥 먹고 나서 남은 시간에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노래를 시원하게 부르고 고성방가 그랬던 아하. 추억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지금 벌써 또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옅어진 어떤 그림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림이지만 사실은 지난 시간이 우리에게 아픔이라면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수가 되고 싶었다라는 그 꿈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노래들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었어요. 너무 예뻐요. 곡도 예쁘고 부른 우리 김진양 작가님의 소리도 너무 예쁘고 또 같이 함께 네. 해주었던 우리 현모 형제의 목소리까지 너무 잘 어울려요.
저도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는
네,
곡이에요.
지금 이것으로 네. 끝나지 분명히 않았을 것 같고 다음 계획이 또 있을까요?
저 노래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네네.
요즘에 좀 트로트 쪽도 연습을 네네. 하고 있고 그리고 펜트 그 드라마
네네.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더니 성악을 네네. 계속 하더라고요.
네, 요새 그것 때문에 네. 네, 성악이 좀 굉장히 많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맨날 그 노래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도전하고 싶은 게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그런데 그것들을 해보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저도 도전받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 길을 안 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인 거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저도 제 안에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어떤 그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진양 작가님을 보면서 아 고민을 덜하고 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흐르는 거는 조금 어리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음반이 또 기대되는데 다음 계획은 없으세요?
있어요.
있죠.
네, 안 그래도 네. 오늘 이제 곡 미팅이 있거든요. 이후에
네.
네, 슈퍼주니어의 이특의 친누나 박인영 네네. 배우님이 계세요.
네네.
근데 인영 언니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언니랑 같이 곡을 네
작업을 또 네. 하시는군요.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곡이 딱 나왔거든요.
어제 나왔어요?
네. 어저께 네. 곡이 딱 나와서 이제 그걸 듣고 오늘 미팅을 하기로
오케이.
해서 네. 곧 나올 예정입니다. 3월쯤에는.
네. 여러분 따뜻한 그 봄날이 시작할 때 우리 진양 작가님께서 또 주셨던 이 아름다운 곡들의 느낌을 함께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되면 또 제가 여러분께 공지하도록 할게요. 아 우리 한규환님께서요. 멋진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양 작가님을 축복하신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축복드려요.
네, 오늘도 이런 축복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 그러면 또 우리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2020년 8월. 그쯤에 지금 SNS 글쓰기에 좋은 안내서가 되어주는 책, 저도 읽은 책인데요. 감성 글쓰기를 내셨어요. 이 책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획하고 또 집필을 하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또 카페를 홍대에서 운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카페를 할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채를 좀 썼고요. 2,3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게 연이율이 38.9% 정도 되더라고요.
네, 계속 누적되죠.
네. 근데 네네.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카페 손님도 없었고 보통 카페가 1층에 있는데 제가 운영하던 카페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아, 손님이, 일부러 찾아가야 되니까.
손님이 한 팀도 없었고 그랬는데 대출도 받아놨으니까 빚은 또 갚아야 되고. 근데 이때 제가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글쓰기였거든요. 아, SNS에 카페에서 있었던 일, 제가 카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손님이 왔다면 손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일상들을 풀어냈군요.
네, 네. 따스한 이야기를 글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카페 매출도
올라가고
오르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때 죽고 싶었는데, 카페 할 때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거는 글쓰기여서 저처럼 힘든 분들이 꼭 글을 쓰셔서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냈으면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저한테 또 되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네, 원래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서 글을 썼는데, 글을 원고 100페이지를 썼는데 거의 한 52페이지만 남기고 다 날아갔어요, 글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세상에.
네, 원고를 네. 더 채워 써야 책 한 권이 나오는데 더 못 쓰겠더라고요. 어차피 버려질 글이라면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상처를 네, 받았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글을 못 쓰고 있다가 계약 파기를 하고,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아, 시간이 네. 지난 뒤에
한 3년 네네.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이 원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감성 글쓰기 원고를 쓸 때 정말 글에만 집중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24시간 글만 생각하고 글만 썼던 시기.
그러니까 집중이 아주 좋았던 네, 시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어떻게든 책으로 내봐야겠다 해서 직접 출판사를 또 차립니다.
아하, 네, 네.
10년의 네. 고민, 10년 동안 고민했어요. 네네. 10년의 고민, 그리고 1년의 빠듯한 준비를 통해서 출판사를 재정 이렇게 준비를 하고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이 바로 감성 글쓰기 야, 책이고요.
그냥 나온 책이 아니네요.
네, 되게 노력도 많이 네네. 했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계셔서 네. 이 책을 내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네. 글쓰기에서 베스트셀러예요. 벌써 네. 몇 번을 찍으셨죠?
사실은 2쇄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찍으셨어요?
네. 이게 책을 제가 너무 네. 돈이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지금 돈 쓸 수 있는 걸 다 쓰고 원가를 너무 많이 들어가게 만들다 보니까 책을 2쇄를 찍으려면 또 돈이 몇 백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몇 백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네네. 지금 몇백 건이 안 남았지만 버티는 중이에요. 안 찍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도 또 있었고 네. 이제 강연이 많이들 또 캔슬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어려워지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방송을 또 들으시는 여러분, 또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 오늘 인터넷으로 우리 김진양 작가님의 이 감성 글쓰기 책을 한 권씩 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놓칠 수 없는 강의를 또 오늘 들으실 테고, 나머지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도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심 방송이었습니다. 네, 또 직업 전문가로서 또 미래의 직업 전망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직업 전망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동향을 좀 따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시도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프라인이 코로나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뭐 아시다시피 네. 네, 배달이나 이런 업종이 계속 성행이 되겠지만은 앞으로 온라인 시장이 더 후끈할 예정이고요. 네. 온라인 쪽에 내 샵을 꼭 하나씩은 가지셨으면 해요. 그래서 네네. 저는 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고가 없이 네, 타오바오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 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고, 네. 코칭을 통해서 이제 좀 다양한 분들에게 코칭을 해드렸는데,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꼭 운영을 하시는 거, 네. 온라인에 나만의 편집사분, 누구나 한 개씩은 꼭 가지셔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소비자가 제품 생산부터 개발을 같이 하는 그런 시대가 또 왔기 때문에, 네.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네, SNS로 사람들과 신뢰를 구축하면서 네. 네, 그걸 통해서 판매가 네, 앞으로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 SNS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네, 네. 될 거고요. 사실 1,000명만 있으면 나의 진정한 팔로워 1,000명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자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찐팬 1,000명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네.
또
네. 나의 외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글 쓰는 기술도 정말 중요해서
그건 맞아요.
네, 감성 글쓰기가 앞으로 더욱더 네.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네, 깨알 책 홍보 조금 했고요.
네. 깨알 책 홍보. 네. 이것도 맞고, 트렌드를 읽는 것을 사실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다란 나무를 보기는 하는데, 그 거대한 숲을 잘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판단해서,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어려움 뒤에, 저 뒤에, 그러면 어려우면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뭐를 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할까를 생각하기는 안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진양 작가님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읽어내고 그것들을 또 많은 사람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플랜을 잘 짤까까지 그런 코칭이 된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길을 잘 모르면 내비를 따라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안 따라가면 가다가 막다른 길 꼭 만나더라고요. 아니면 네. 엄한 데를 가죠. 그리고 빙글빙글 돌아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뭐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제 정말 진정한 내비게이션은 주님이시고 또 그 안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돼야 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어떻게 코치링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지금 팍팍 들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진양 작가님을 모시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작지만 커다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을 이렇게 뭔가 좀 파박 튀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지치시려고 할 때 또 그때도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책 쓰기부터 이야기하실 때부터 어떠세요?
네, 우선 책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책이 처음 인쇄가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출판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네네. 디자인상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인쇄가 조금 잘못돼서 책에 꽉 차야 되는 컬러가 끝에 부분이 살짝 인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비자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독자분들은 이 작은 걸 모른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현명한 거는 사실은 빨리 1세를, 왜냐면 제가 1세를 다 찍어서 2,000부의 재고가 있는 상황인데,
이미, 네.
네. 이거를 전부 다 파기하고 또 찍으면은 비용적인 것도 마이너스고 기다려준 독자분들에게도 시간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량품을 사람들한테 팔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서는 선물로 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얘기하죠.
네. 네. 왜냐면 책 자체는 아무 흠이 없거든요. 그런데 불량품을 또 선물로 주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파기를 하고 와. 종이가 많이 아까웠지만
종이만 아까운 게 아니고 그 시간도,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진정성을 많은 분들께서 또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 네,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괜찮은데 제가 알아버렸잖아요. 저는 아니까 이 아는 내 마음을 무시하는 순간 저는 스스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보다 진정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단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사실은 미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완전 파기한다는 건 사실 폐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도 1번이 걸리는데 그 안에 내가 독자들에게 정품이 물건이 아니라 약간 불량품을 줄 수 없다. 네. 정말 프로페셔널한 생각이거든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네. 그런 결단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찍어서 많은 인고의 시간 끝에 나온 이 감성을 네. 쓰기가 아마 더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저 한 번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디자이너 분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디자이너 분이 딱 말씀하셨던 게 작가님, 작가는 글로서 책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로 말을 해야 하고
그렇지.
인쇄소는 인쇄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제대로 된 결과물로 나 자신을 말해야 되는 거라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분이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 또한 맞아요. 결단을 빠르게 내릴 수가 있었고
멋지다,
그 덕분에
다.
네 책이 잘 나온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너무 또 감사했던 거는 인쇄소와 저와 디자이너 이렇게 세
마음이
분이
맞은 거죠
네 다 각자의 책임을 졌어요
너무 감사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너무 감사하고 잘 처리가 됐던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에 얼마나 지혜로운가가 중요한데 그 지혜로움이 굉장히 넓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 아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라도 아 이런 시간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어렵고 힘들었어요. 너무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건 진짜 멋진 결단인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멋진 우리 김신양 작가님 2부가 지금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와,
네,
그렇죠.
저도 여기다 준비하고 딱 쓸 준비 딱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 이쯤에서 1부 찬양을 우리 마무리하면서요. 1부 찬양 두 곡 듣고 우리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요. 2부에서 우리 진양 작가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 워시퍼스 12의 주님의 발 또 우리 진옥의 오벳 기적과 같은 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찾아오셨네 겸손의 모습을 세상을 바라는 눈을 감고 말씀을 바라는 눈을 열어 내 가는 길 주 뜻대로 세상을 붙들던 손을 놓고 말씀을 간절히 가슴에 품고 그 빛 따라 나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내가 주를 알아갈수록 내 인생은 광야가 되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날 그 하루가 기적과 같은 날 말씀의 조각들을 나 이어갈 때에 잃어버린 그 길을 오 나는 찾았네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는 날 내가 돌아가 그 땅이 보이네 붙들던 손을 놓고 말씀을 간절히 가슴에 품고 그 빛 따라 나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내가 주를 알아갈수록 내 인생은 광야가 되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날 그 하루가 기적과 같은 날 내가 주를 바랄 때 내 갈 길 알게 하소서 내 눈 주를 향할 때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내가 주를 알아갈수록 내 인생은 광야가 되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날그 하루가 기적과 같은
CCM은 24시간 여러분들과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쁜 하루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주소창에 wowccm.net을 입력해주세요. 개성 있는 진행자들과 함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우 CCM, 오래 기억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샘바노 남아고행가게 특비멍클라스일생 안녕하세요. 와우CCM 몽골방송에서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몽골자매 오양가입니다. 저희 몽골은 아직 크리스천 인구가 많지 않아 선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몽골을 위해 와우 CCM은 2008년부터 몽골어 찬양 앨범과 악보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 몽골어로 된 찬양 방송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찬양이 몽골 사람들의 예배와 삶 가운데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방송은 몽골의 거의 유일한 찬양 방송으로 몽골 팟캐스트 종교 분야에서 3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됐습니다. 음악과 미디어를 통해 몽골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와우 CCM 사역. 이 사역이 몽골에 더 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몽골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와우 CCM 홈페이지에 오시면 정기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026497-2969로 전화주시면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저도 저희 와우 CCM 몽골 방송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와우 CCM 몽골 방송 진행자 오양가였습니다. 어린 가슴 북닉 뚫겠 다시 시작되는
2부 첫 곡입니다. 김종섭의 그 이름 노래해.
다스리시는
네, 방금 2부 첫 곡으로 듣고 오신 곡은요. 김종섭의 그 이름 노래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네잎클로버 새해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양 작가님께서 초대 손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김진양 작가님의 경험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 김진양 작가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방송으로 처음이실 것 같은 너무 기대되는 감성 글쓰기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유익한 강연을 지금부터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그러면 우리 강연 좀 시작해 주시기 전에 또 인사하시고 또 해주셔도 네. 괜찮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 작가입니다. 오, 네. 아니 라디오로 강연을 하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기도
낯설죠?
하고 낯설어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요 텐션 유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요, 제 책 제목과 같습니다.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감성 글쓰기이고요. 부제로는 글쓰기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인데요. 1부에서 제 소개를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제 소개는 건너뛰고 제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 먼저 던지겠습니다. SNS 글쓰기는 나를 성장시켜주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제가 한 말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NS 글쓰기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고 성장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SNS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10대에는 좀 몸을 활용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 20대 초반에는 다양한 호기심을 기반으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카메라를 보고, 네. 그리고 20대 중반에서도 호기심은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업무들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20대 초반에는 동대문에서 의류 판매도 했었고요. 바텐더도 했었고 모델과 배우도 했었고요. 광고회사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 총무직도 했었고요. 방송인으로서 MC와 진행자 역할도 했었습니다. 파티 플래너, 프리랜서 사진 작가 활동도 했었고요. 20대 중반이 돼서 조금 더 전문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무설계사, 카페 사장, 그리고 요리 개발, 슈즈 디자이너, 브이너스 슈즈 쇼핑몰을 운영하고 가로수길의 편집샵을 운영했습니다. 재능 나눔 기획자로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하기도 했고요. 라디오 방송국의 국장과 CJ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20대 후반이 돼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드는데요.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작가, SNS 파워 유저, 동기부여 강연가, 그리고 강연을 했는데 강연 코칭 의뢰가 들어와서 강연 코칭도 했고요. 캐리커처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여행가로서 파워 블로거로서 네, 세상을 누비면서 마케터로 네,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서 한 6번 정도의 저품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이겨냈더니 코칭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파워블로그 강사로 또 활동을 하게 됐고요. 30대 초반이 되면서 이런 활동들을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무슨 일을 했냐면 브랜드를 만들고 디렉팅하는 브랜드 디렉터로서 활동을 또 했고요. 퍼스널 브랜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의 남달은 제가 또 SNS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투드림 커뮤니케이션, SNS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페어블로거 군단을 만들어서 SNS 또 홍보 활동을 돕는 투드림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로 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감성 글쓰기 강사로, 출판사 대표로, 지금은 또 인플루언서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SNS에 제가 해왔던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록을 해 나가신다면 저처럼 다양한 일들을 기회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제가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글쓰기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는요, 바로 소통입니다. 글을 쓴다는 거는 내가 타인과 소통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한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시대가 원하는 소통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시대가 원하는 소통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통할 때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인데요. 시대가 원하는 소통 방법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와 사랑과 관심.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관심은 또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배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있어서 내가 글을 쓰듯,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옷을 갖춰 입듯, 이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바로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글을 쓸 때 가장 쉽게 글을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게 2015년도에 파워블로그로 활동할 때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한 사람과 대화하듯 글을 써라.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만큼 SNS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도 있죠. 네, 바로 접니다.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획을 잘해야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성보다는 나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들려주면서 그 속에 정보가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세일즈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 어떻게 나를 어필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 고객과 있었던 스토리 위주로 나의 일상 이야기를 글로 써 올리는데, 이때 키포인트, 내가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넣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이 일을, 그리고 고객을 어떤 마인드로 대하는가,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넣을 거고요. 고객이 줬던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딜러님 굉장히 친절하시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차를 굉장히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가 있다면 이걸 제가 캡처해서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인이 나를 인정한 부분, 그리고 칭찬한 부분을 글로써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글을 또 올렸을 때, 누군가가 글을 읽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이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책을 낸 작가잖아요. 그렇다면 제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제 책 자체를 홍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을 어떤 마인드로 만들었는가를 어필할 것 같아요. 이 책을 만들었을 때 기다려주시는 독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불량품이 생겼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독자분들에게 내 책을 전달하고 싶었는가를 글로써 풀어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품성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신뢰를 갖기 위해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글을 써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 사람과 대화하듯 글을 써라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SNS를 활용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내기 위해서 워드로 글을 쓰는 것과 SNS에 쓰는 글은 정말 다릅니다. 책을 내기 위한 글은요, 책이 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이때는 SNS에 썼던 글들과는 또 다르게 글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은요, 이렇게 또 정형화되어 있는 이렇게 하나의 상품이죠. 그렇다 보니 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것도 맞고요. 상품이다 보니까 그 상품성을 생각해서 글을 표현을 해야 한다면, SNS에 글을 쓸 때는 친한 사람과 마치 내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옆에서 속삭이듯이 글을 써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이따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작가님,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가장 쉬운 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독서를 많이 하라. 이거는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죠.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인용하면요. 글이 한층 더 격조 있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수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의 팁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책을 읽다가 이 문구 너무 좋아 하면은 그 문구에 밑줄을 쳐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여기에 포인트, 여러분 글을 쓰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글을 그대로 옮기면요. 책을 읽은 서평 정도로밖에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만의 글로 표현하는 법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문장에서 내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도 좋고요. 모든 떠오르는 문구들을 옆에다가 펜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문장을 이어나가고 요 글을 기반으로 나의 경험이 녹아내려져 있는 그리고 나의 철학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글을 써나가면요. 이 글은 나만의 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요 SNS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SNS에 따로 저만의 사색 집필실이라고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그 책에서 어떻게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이미지를 올리고 글을 어떻게 써나갔는지까지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던 글들에 거기 위엔 또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 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책을 내기 위한 하나의 흔적이 됩니다. 하나의 소재가 되고요. 이거를 끄집어내서 워드로 옮기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이 글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겁니다. 기존에 썼던 글이 짧을 수 있어요. 한 문장이어도 좋고 두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글을 책을 쓰기 위해서는 꼭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는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려가면 돼요. 내가 과거에 썼던 글이어도 지금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은 내가 그동안의 생각과 경험이 조금 더 축적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경험들을 했으면 어떨까요? 표현력이 더 생겼을 거고 다양한 책들을 읽었다면 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겠죠? 그거를 또 녹여내서 글을 수정하고 덧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을 독서를 하면서 나만의 글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경험을 많이 하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은요. 어떤 책을 읽든 어떤 글을 읽든 저에겐 SNS에 떠오르고 있는 글들이 다른 사람이 쓴 글조차도 저에게는 하나의 글감과 소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축적되었던 경험들이 제 안에서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들을 저는 옆에 또 메모를 하고요. 그 경험 덕분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글쓰기를 집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잘 활용하는 편인데요. 잘 때에도 핸드폰을 베개 밑에 둡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다가도 우리 렘수면 아시죠? 렘수면은요. 살짝 잠이 들었을 때인데 이때 또 글감이 떠올라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나와의 대화하기를 꺼내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썼던 글이 제 책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글을 읽어드리고 싶네요. 제가 공적인 내용을 쓴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책에서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나와 대화하기가 조금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은 메모장을 활용해 주세요. 메모를 많이 하면요. 글감을 더 많이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다가도 그리고 TV를 보다가 혹은 영화를 보다가도 우리가 글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드라마에 명대사가 나오죠. 그 명대사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 주세요. 저의 경우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눈표범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작가분이 눈표범을 찍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마침 눈표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찍어요. 사진을 찍지 않고 오히려 스테이, 머뭅니다. 그 순간에.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책에도 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스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얼마만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지금을 느껴야겠다. 지금 이 순간을 더 행복하게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거 메모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 쓰기 전에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이 세상에 이로운 글일까? 놓치지 말아주세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쓴다는 건요. 내 글을 읽을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한테 이로운 글을 써야겠죠. 글을 읽는 상대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는가. 정보를 주든 깨달음을 주든 내가 얻은 깨달음을 넣든 무언가 정보든 깨달음이든 한 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건데요. 글 쓸 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 바로 펜을 꺼내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팁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유롭게 글쓰기인데요. 자유로워요.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글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냅킨 있죠. 갈색 냅킨을 들고 오고 펜을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때 중요한 건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글쓰기가 된다는 점이고요. 생각과 마음속의 그림들을 여과 없이 묘사하는 점입니다. 아무런 거를 진짜 여과 없이 그대로 투영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좋은 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미션으로 해가지고 제가 드리는데 여러분 듣고 계실 때 한번 써보세요. 자유롭게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혹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떠오른 것들 한번 생각해서 글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팁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제 글을 함께 써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을 왜 활용하느냐? 이거의 꿀팁은 또 연관성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인드맵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의 지도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지도 그리듯이 이미지화해서 사고력과 창의력, 기억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두뇌 개발 기법인데요. 마인드맵을 했을 때 효과 우리의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융통성을 길러주고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요해요. 자, 생각은 짧은 시간 동안 해주세요. 너무 깊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짧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것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요. 이때 평가와 판단은 나중에. 그리고 한 가지에는요 한 단어만 넣어주세요. 글자는 알아보기 편하게 정자체로 써주시고 연결선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목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순서와 구성은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뭘까요? 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어를 나열하라. 어떻게 하냐? 마인드맵 활용하기. 마인드맵을 활용하실 때는 중심 이미지가 있고요. 주가지가 있고요. 부가지가 있고 세부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 몇 가지 드릴게요. 단어를 이미지화해 주세요.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 주시고요. 저만의 팁을 두 가지만 드리자면 저는요 단어를 떠올릴 때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같이 기록합니다. 감정 자,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거 한번 해볼게요. 칼을 생각했다. 칼, 저는 무서워요. 그러면 칼은 무섭다. 이렇게 감정까지 같이 기록을 하고요. 자,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 감정, 따뜻하다. 그리고 한 가지 키포인트 더. 컬러를 같이 기록해 주세요. 그래요. 컬러가 들어가면 생생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컬러, 마인드맵을 그리실 때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방금 사랑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랑을 생각하면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떠올라요. 이런 거 같이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그려보실 건데 마인드맵을 그리실 때 자, 마인드맵을 그리실 때 어떤 걸 그리실 거냐면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리시고요. 이 마인드맵을 그리신 다음에는 문장으로까지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까지 해보실 거예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감정을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죽여 마땅한 사람들의 저자 피터 스완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기억해두면 글을 쓸 때 도움이 돼요. 감정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정이 정말 많은 감정이 있죠. 슬픈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행복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나만의 힘든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또한 다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정들이요. 나중에 내가 글을 쓸 때 유익한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또한 이 감정도 나의 감정이다라고 여러분이 관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거를 수용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진짜 감성 글쓰기 들어가 볼게요. 자, 감성을 담을 때 어떻게 하느냐? 팁을 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느껴주세요. 이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오감을 활용하는 건데요. 오감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인데요.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나는 두 팔로 아기를 가슴에 안고 다행인 룸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는다. 딸은 따스하고 부드럽고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어떤 감각이 표현됐나요? 여러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촉각입니다. 그쵸?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오래된 나무마루가 삐걱대고 뒷마당을 통해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자, 뭘까요? 삐걱, 맞아요. 청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감을 넣어주세요. 제가 오감 글쓰기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자, 있는 그대로 느끼기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느끼는 거 중요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느끼는 거 중요합니다. 관조적인 시선 필수겠죠? 자, 글을 한번 써보실 건데요. 이 글을 쓸 때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께서 행복해하셨어요. 주제가 뭐냐면 한적한 곳에 위치한 카페에 있는 것을 상상하고 글로 써보자. 자, 여러분 특정 감각을 자극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오감적인 표현을 앞에 붙여서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입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색으로 되어 있나요? 소리가 들리나요? 그 소리는 자연의 소리인가요? 음악의 소리인가요? 자, 카페죠. 그렇다면 원두가 있겠네요. 그 원두의 향은 어떤 향일까요? 수강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숲속에 있는 걸 쓰셨고요. 어떤 분들은 바닷가에 있는 걸 쓰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뉴욕에 있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썼습니다. 이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오감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반응하기 시작해요. 침샘이, 네,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감정이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했던 기억과 행복했던 추억을 먼저 꺼내고 싶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적한 곳에 위치한 카페에 있는 것을 상상하고 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을 쓰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러분이 SNS에 글을 올리시면은 찾아가도록 할게요. 찾아가서 글을 보고 피드백도 같이 나누고 응원 메시지도 댓글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시태그 하나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죠. 네, 김진향 작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댓글 남기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힘들어요 하는 분들, 사실 지금까지 알려드릴 게 사실 제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저만의 꿀팁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글쓰기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읽어라 모방하라 입니다. 모든 것은 모방에서 비롯되죠. 다른 작가 혹은 다른 블로거 그리고 SNS에 글을 쓰는 분들은 어떻게 글을 썼는지 많이 읽어주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돼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글쓰기가 조금은 달라지면서 내가 늘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지향하는 그 분야를 정해놓고 읽고 따라서 적어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부담 없는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루에 지킬 수 있는 글쓰기 목표를 정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 개 이상은 SNS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담 없는 포스팅 개수를 정해서 하루에 하나를 쓰더라도 꾸준히 오래오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작가님, 그러면 제가 오늘 예를 들어 30개를 만약에 올리고 앞으로 30일 동안 안 올려도 되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그래요. 차라리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하나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부담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글을 꾸준히 써야 되냐면, 한 개의 글쓰기를 성공했을 때 작은 성취감을 갖게 되고 그 성취감이 더 큰 목표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삶을 즐겨주세요. 적극적으로 삶을 즐겨주세요.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좋고요. 짧은 근거리 여행도 좋습니다. 멋진 식사를 하거나 사람들의 대화를 받아 적는 것도 좋고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명상이나 기도, 갤러리를 가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겠죠. 자, 이때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삶을 즐기다 보면요, 우리가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영감은요, 우리가 평범한 일을 하는 중에 떠올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씨름하고 좌절하는 동안 작품을 창조해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즐겨주시고요, 즐기다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때 글 쓰셔야 돼요. 내 가슴이 뜨거울 때 글로 표현을 하시면 이 글쓰기에는 따로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지금 이 순간을 표현했는데 글을 읽는 사람들도 같이 설레이고요. 두근거리고요. 도전 정신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먼저 즐기고 가슴이 뜨거울 때 글로 표현하는 거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꾸준히 쓰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일매일 어떤 글이든 상관없어요. 꾸준히 쓰시고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면서 쓰는 시간이 글 쓰는 작업의 일부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하면서도 글감이 떠오르고 이럴 땐 또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 보내는 거 있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음성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서 글감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또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시리를 불러요. 시리야, 이렇게 불러서 메모장 열어줘 해서 메모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면서 쓰는 시간도 글 쓰는 작업의 일부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글 쓰는 게 어려워요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게 제가 일곱 가지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SNS 글쓰기 할 때 가장 편하게 글을 막 시작하는 분들 혹은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이에요. 시간적인 흐름.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지? 가족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구나. 혹은 청소를 했구나. 그런 게 있다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기록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정보를 제공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감을 통해서 상황 묘사를 생생하게 해주세요. 글을 읽는 분들이 글만 읽어도 나처럼 경험할 수 있게끔 묘사를 생생하게 해주는 거. 그런데 또 이때 너무 오버적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글을 읽는 분들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제 그리고 글쓰기 할 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빼는 거였습니다. 글은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글을 썼다면 이 글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불필요한 단어, 표현, 문장 다 빼버렸어요. 그래야 담백하고 전달력이 좋은 글이 되거든요. 정말 좋은 글은요. 짧지만 강한 글이에요. 짧지만 전달력이 좋은 글이 정말 좋은 글입니다. 여러 가지 글 막 이렇게 붙여봤자 필요 없어요. 정말 간결한 한 방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서두 부분에는요. 공감대를 형성해 주세요.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도 좋고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일상적인 이야기 중에서 날씨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두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시면은 읽는 분들이 조금 더 훅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네,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 감성을 꼭 자극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구체화해 봤습니다. 글에 컬러를 입혀라. 제가 좋아하는 잡지 중에 킴포크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찰나의 빛이 나의 은빛 동공에 들어왔다. 자, 동공이 은빛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문장을 접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때서야 알게 됐어요. 와, 빛이 은빛 동공에 들어왔다는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냥 눈에 빛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걸. 그 찰나의 빛이 나의 은빛 동공에. 와, 이 컬러감 하나, 이 표현 하나 덕분에 글이 확 사는구나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도 분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글에 컬러를 입히는 걸 분석을 해서 찾아냈거든요.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글에 컬러 입혀주시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요즘에 겨울이죠. 겨울이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과일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요즘에 즐겨 먹고 있는 감귤. 자, 감귤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주황색입니다. 주홍빛 감귤. 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감귤 하면 또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쵸? 제주도. 그렇다면 이 제주도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바로 즉흥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제주도 여행을 가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행기 안에 있는 게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상상해 주세요. 거의 다 와가요. 이제 착륙하기 전이에요. 자, 하늘에 떠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창밖에?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겠죠. 자, 여기에 표현된 게 뭐죠? 컬러로 에메랄드빛 바다. 또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표현해 볼게요. 그 에메랄드빛 바다는 마치 엄마의 따스한 품과 같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촉각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글을 컬러도 넣었다가 나의 감각들을 표현하면서 넣어주면은 글이 살아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글, 좋은 글이라는 건요. 전달력이 좋은 글입니다. 이때 전달력이 좋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공감하게끔 해야 되고요. 이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감성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아, 작가님 그래도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어렵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작가분들도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 인터뷰하는 방식 아시죠? 그래도 어렵다면요. 말하면서 써주세요. 말하면서. 이때 말하면서 쓰는 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를 하거나 SNS에 글을 쓸 때도 입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을 하면서 손은 쓰고 있거든요. 말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은 정말 말하는 대로 글이 써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이 표현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말하면서 쓰는 글감을 얻었다면, 문장이 생겼다면 이거를 조금 더 다듬으면 됩니다. 문장의 네, 구조에 맞게끔 변형도 하고요. 어휘에 맞게 표현법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어색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질문을 먼저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하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네, 7가지 마지막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팁을 알려드렸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도적인 글쓰기는요, 여러분의 주도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제가 책에 앞부분에 사인을 할 때 꼭 적어드리는 멘트예요. 이 방송을 읽는, 방송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신의 따스한 마음이 담긴 글은 읽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꽃으로 피어납니다. 글은 사람을 살립니다. 좋은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네,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감성 글쓰기의 작가 김진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네, 정말 삶이 변화되고 기회가 열리는 글쓰기 꼭 하시길 바라고요. 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진취적이고 주도적으로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와! 지금 너무 좋은 강의를 저희가 정말 500원도 안 내고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아유, 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정말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싶을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몇 분들이 여기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청취자 질문 한 분만 받을게요.
좋아요.
우리 임초원님께서 일기도 괜찮나요?
네, 좋아요. 네, 전, 일기 너무 좋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쓸 때 주제 일기라고 해서 네네. 썼는데 이게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냈던 주제가 뭐냐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100일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썼고 이거를 이어서 680일 정도 일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오늘 했던 상황 그리고 나에게 왔던 사람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가진 않았나 하는 그런 자아성찰의 일기를 썼고요. 그 밑에 플러스로 감사한 부분까지 네. 적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시면은 글쓰기가 늘고요. 이거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SNS에 글을 쓰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이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되는 공적인 글쓰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만 볼 수 있는 일기, 비밀 일기장을 만들어서 또 쓸 수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 방법 다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도 두 개 다 했거든요. 와. 같이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우리 임초원님 잘 들으셨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개적인 일기와 나만의 네. 일기 두 가지로 나눠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일기를 통해서 많이 본인이 도움이 받으셨다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작가님이 제시한 방법을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들었어요. 시간이 벌써 다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나 아쉽지만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번엔 더 좋은 또 주제로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요. 또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우리 작가님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네.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 올해는요. 보다 제가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시야를 가지기를 네.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분별력 있는 시야.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죠. 그런데 좀 이미 지금 오신 시간 동안에 책 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정돈된 삶, 그리고 정돈이 잘 되어가고 있는 삶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애청자분들도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좋은 강의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메모도 잘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적어놓고 또 내가 누군가를 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의 소리를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같이 아마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마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동주님께서요. 당장 글 한 줄이라도 쓰고 싶어졌어요. 아 와, 이거 아주 이거 성공했어요.
네.
네, 오늘 이거 강의 들으시고 맞아요. 이거 들으시고 이랬다면 아 오늘 우리 성공했습니다. 네. 동주님 당장 지금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졌던 맘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한 줄 쓰기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 인초호님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께 인사하셨네요.
와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팁으로 오늘 또 좋은 시간을 가진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심입니다. 그냥 인터넷에다 치시면 네 나옵니다. 네, 책 한 권씩 다 사셔서 또 함께 더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좋은 글쓰기가 여러분들에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성 글쓰기 책은요 그냥 누가 들어도 또 누가 이렇게 읽어도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 또 그 미스 때문에 너무 많은 재정을 또 들여서 다시 찍은 책이기도 한데 아마 그 시간 동안에도 주시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성 글쓰기 책 정말 이 책을 한마디로 소개를 다시 하신다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네. 내가 나 스스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는 좋은 책이기를 바라면서요. 저도 지금 한번 다 읽었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곡으로는요. 올리비아 케이, 우리 김진양 작가님의 그대 중에 오늘 그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대본의 강노물 PD, 진행해줘 김미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 우리 작가님 가시는 길도 조심해서 가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올리비아 K의 그대 중에 오늘 그대 들으면서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여러분과 행복한 만남 가질 텐데요. 1월의 마지막 잘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했다 이렇게 느끼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취할게.